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 13일에 캘리포니아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런저런 현안들이 나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법이 자주 언급됐습니다.
Anderson, look, this is the big banks. I mean, once we repealed Glass-Steagall, back in the late 1999s.
예, 이 목소리 주인공이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죠.
맞습니다. 오말리 후보는 금융 개혁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자 지난 1999년에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 글래스 스티걸 법을 언급했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글래스 스티걸 법입니다.
네. 자, 이 글래스 스티걸 법이 금융개혁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이 법은 지난 1933년에 나온 법인데요. 핵심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도록 한 항목입니다. 이 법의 정식 이름은 Banking Act of 1993, 즉 1933년 은행법인데요.
네.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이 법은 이 당시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하고 헨리 스티걸 하원의원이 제안했다고 해서 흔히 글래스 스티걸 법으로 불립니다. 이 두 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죠.
네. 이 법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이 분리하도록 한 떼놓은 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네, 먼저 하나 묻겠는데요. 진행자께서는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뭐 예금 형태로 돈도 받고요. 또 이 돈을 회사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다음에도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게 주된 업무 아니겠습니까?
맞는데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상업은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은행은 무슨 일을 합니까?
네, 어떤 금융기관들은 일반인들 돈으로 이자 장사를 할 뿐만 아니라 주식을 발행하는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회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하나죠.
네.
그 밖에 몇몇 금융기관은 자기가 모은 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하면서 이익을 얻고요. 아니면 이 기업을 사고 파는 인수합병을 중개해서 구전을 챙기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금융기관들을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을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1933년에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미국에서는 이 두 은행 사이에 구분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아주 다양한 종류와 규모를 가진 금융기관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네.
1933년까지 이런 곳들이 대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 임무를 겸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글래스 스티걸법이 나온 게 이런 체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군요.
맞습니다. 1929년 말부터 미국 주식시장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그 유명한 대공황이 시작되죠.
네.
대공황이 시작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당시 미국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한몫을 합니다. 이게 아주 얘기가 복잡한데요.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면요.
네.
당시 미국의 많은 금융기관이 금고에 있는 돈을 아주 방만하게 운영합니다. 가령 일반 은행 같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빌려주고 이자나 챙기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주식이나 기업 어음 그리고 이 채권을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등 그야말로 이 전방위적으로 투자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문제가 터져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걸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너무 크게 그리고 이 아무런 규제 없이 무모하게 이 돈을 굴리다가 이 결국 대공황 때 이런 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무너진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황 때 발생한 금융 위기를 교훈 삼아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글래스 스티걸법이네요.
맞습니다. 이 법의 내용이 방대한데요. 핵심은 16조, 20조, 21조 그리고 32조입니다. 먼저 16조가 상업은행이 증권을 발행하거나 인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20조는 이 상업은행이 증권 관련 업무를 하는 자회사를 보유하는 걸 금지했죠. 그리고 21조는 투자은행이 일반인들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32조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원을 겸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조항이 들어가는 등 대공황을 교훈 삼아서 금융산업을 개혁하고 또 일반 고객들을 보호하는 항목들이 이 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미국 투자은행 업계가 이때 형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시 글래스 스티글 법은 1934년 6월 16일까지 금융기관들이 상업은행을 할 것인지 투자은행을 할 것인지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당시에 미국 최대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였죠. 이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 상업은행인 JP 모건 그리고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로 아예 기업을 분리했고요.
네.
또 현재 미국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이 당시에 이 상업은행 업무를 포기하고 이 투자은행에 전념하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글래스 스티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호 기자, 그러면은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분리한 글래스 스티걸법이 아직도 작동하나요?
아닙니다. 지난 1999년에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 조항 가운데 하나인 20조와 32조가 폐지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핵심 조항 네 가지 가운데 두 가지인 16조와 21조가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서 증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새 법이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이 상업은행하고 투자은행을 떼놓았던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요. 글래스 스티걸법이 미국 금융산업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요. 이 법의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로 이 일반 은행 쪽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이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진다라는 그런 말이 나온 겁니다.
네.
요즘에 이 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돈을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고객을 대상으로 이 투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 미국 상업은행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결국 연방의회가 1999년에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번 민주당 토론회에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이 언급된 게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네, 지난 2008년에 시작된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미국 투자회사들, 투자은행들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네.
이런 위기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월스트리트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주로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선에 나온 민주당 후보들이 1933년에 나왔다가 지금은 이 사법 핵심 조항이 폐지된 이 글래스 스티걸법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참고로 민주당 경선 후보들 가운데 버니 샌더스 후보 그리고 마틴 오말리 후보가 이 글래스 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다른 방식으로 거대 은행을 규제해야 한다면서 이 두 후보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